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또다시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이 미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금강산을 방문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엔 안보리가 지난 5일에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같은 문제를 논의한 건데요. 이번 회의의 결과를 좀 알아볼까요?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17일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같은 이슈로 논의를 한 것이 두 번째인데요. 지난달 17일에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었습니다. 네. 이번 두 번째 지난 5일에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 이사회 그 저 안보리 이사회에서는 최근에 5개월 동안에 북한이 무려 7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네. 한반도 사태가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고요. 그러면서 이 북한에 대해서 안보리의 모든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그 이사국들은 이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은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회의에 참석했던 외교관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 말 그대로 북한이 지금처럼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유엔 안보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여태까지의 그 사례를 보면요. 유엔 안보리는 여태까지 그 위반 어떤 제재든지 결의안을 위반하게 되면 그 사안이 그 경미한 경우에는 그 문제를 논의는 했지만 별다른 제재 조치나 무슨 구체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큰 위반인 경우에는 무슨 새로운 결의안을 하거나 조치를 취했고요. 따라서 이번 조치는 경미하긴 하지만 이번 그 위반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만일 추가적으로 또 무슨 위반을 하거나 그런 조치를 하면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북한에 대한 일종의 경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안보리가 최근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두 차례나 논의를 했는데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최현기 기자가 말한 대로 그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제재라는 말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 이사회에서 논의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말하자면 일단 그 안보리의 제재는 그동안에 보면 북한과 관련해서는 핵실험을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제재 결의를 채택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사실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거고요. 또 한번 거기에 대해서 규탄을 했음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두 번째 그렇게 그 비공개 회의를 열었던 것인데요. 이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런 안보리 차원에서 추가 제재를 당장 이렇게 결의하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그 도발이 쌓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안보리의 입장에서도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명분이 쌓이는 그런 셈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추가 제재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이 앞서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었는데요. 이 미군과 한국군의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서 이 반발을 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보리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그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죠. 자성남 대사가 지난 7월 20일자로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즉, 그 한미 그 합동 훈련이 그 북한에 대해 심대한 그 안보적 위협이니까 이 문제를 그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8월에 그 안보리 의장국인 영국의 마크 리올 그란트 유엔 주재 대사는 북한이 요청한 안보리 긴급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의 소집을 원하는 이사국이 있으면 북한이 요청한 회의가 열릴 거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이사국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안보리 의장국인 영국의 마크 리올 그란트 유엔 주재 대사의 말을 잠깐 직접 들어보시죠.
And I'm not aware that any council member has asked for a meeting on that subject as yet. Obviously, if they do, if a council member requests a meeting, there'll be a meeting.
But 네, 북한이 최근 요청한 안보리 긴급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없다는 말 지금 들어보셨는데요. 그랜트 대사는 지난 4일이죠 유엔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회의 소집을 요청한 이사국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엔 안보리가 미한 합동 군사 훈련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이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 그 이에 대해서는 그 8월 달에 그 안보리 의장국이 영국인데요. 영국의 피터 윌슨 유엔 주재 차석 대사가 지난 5일에 안보리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잠깐 그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그 대사의 말을 그대로 좀 빌리면요. 이 북한이 문제 삼은 미한 합동 군사 훈련은 오래전부터 계획돼 있었고 몇 개월 전에 미리 공지가 된 사안이다. 그렇지만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전격적으로 그리고 또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해가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같은 차원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포커스 첫 번째 순서로 유엔 안보리의 북한 미사일 발사 논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지난 7일에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발언 직접 들어보고 다음 얘기 계속하죠.
통일이 한반도의 비정상을 극복하는 궁극의 길이며 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근원적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기본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동안에 그 북한이 우려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그 분명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좀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정책의 목표에 대해서요. 이 북한의 고립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또 이 자신이 제안한 드레스덴 구상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교류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북한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과 함께 반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맥락에서 대북정책의 목표라든지 구상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보고요. 이 박근혜 대통령은 또 이날 그 북한에 대한 그 말하자면 사회 간접 시설의 강화 그리고 이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이 통일 준비 과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요. 이 북한의 민생 관련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네. 이 구체적으로는 내륙 철도 그리고 남북 간의 철도 연결과 같은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을 비롯해서 주민 주민들의 북한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그리고 도로 확충 이런 것들이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기초 공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강조를 했고요. 이 또 하나 그 통일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한국이 추구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하고 한민족의 대도약을 이끄는 성장 동력이 돼야 한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네, 청사진을 제시를 한 건데 이 통일준비위원회가 어떤 배경에서 출범을 하게 된 건지 이미 뭐 보도를 뭐 여러 차례 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한국의 그 통일준비위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당적인 그 범국가 차원의 그 통일 방안, 통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민주국가이고 또 대통령이 지금 헌법에 따라 5년 단임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그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바꾸게 되면은 또 통일 정책도 바뀌고 그 기조가 바뀌는 이런 현상이 그동안 좀 있어 왔기 때문에요. 이런 당파적 이해, 입장과 달리 이거는 국가적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초당적인 입장서 각계각층의 목소리, 의견 이런 걸 모아서 초당적인 통일 정책, 통일 방안을 만들자 이런 뜻에서 그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된 겁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이 한국 정부의 통일안에 대해서 또 통일을 언급한 데 대해서 줄곧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이유는 어떻게 들고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은 한국 정부의 통일 그 방안이 흡수 통일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네. 갖고 있습니다. 이 남북한에 지금 사실 대립이 상당히 심하고 있고요. 네. 갈등도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국력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에 통일 대박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통일에 대한 그 어떤 문제들을 상당히 그 강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거론을 한 상황에서 이 그 북한으로서는 이 흡수 통일의 그 말하자면 의구심을 계속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그 북한은 최근에 그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한국 정부의 그 인도주의 사업에 대해서도요. 이것이 드레스덴 구상과 연계돼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묻고 그것이 구상과 연계돼 있는 것이면 거부한 사례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북한이 이 한국 정부의 통일 방안이라든지 이런 대북 정책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일준비위원회 첫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기본적인 원칙이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통일준비위원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드레스덴 구상이라는 걸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혹시 이것이 어떤 관계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드레스덴 구상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드레스덴 선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봄에 그 유럽 순방을 하면서 그 독일의 한 도시죠. 드레스덴에 들러서 그 대북 정책을 밝힌 내용인데요. 그 핵심은 그 남북 간의 그 통합 또는 통일을 위해서 그 유엔 등 그 국제 기구와 협력을 해서 북한의 여성과 아동 등 그 북한 일반 주민들을 돕겠다 이런 인도적인 차원의 제안을 한 것이 그 드레스덴 선언의 그 핵심 골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드레스덴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예, 그 지금 말한 대로 그 첫 번째가 인도주의적 지원입니다.
네.
북한이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호 경제 협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남북 간에 사실 60년 넘게 이렇게 그 분단 상태가 계속되면서 그 동질성이 많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남북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남북한 관계가 뭐 그렇게 크게 진전을 보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최근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이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 5.24 제재 조치라는 게 뭔지 우선 간단히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죠.
네, 5.24 제재 조치는 그 한 4년 된 조치인데요. 그 북한이 그 천안함을 한국의 군함이죠. 천안함을 공격을 해서 그 많은 그 장병들이 그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경협 또 인적 접촉 교류 이런 것을 그 중단한 것이 그 5.24 조치인데요. 이것이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북 관계가 지금 그 이 조치 또는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태도로 인해서 경색되고 전혀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어서요. 최근에 한국에서는 그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그 5.24 제재 조치를 좀 해제하는 게 어떠냐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여당인 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인재 최고위원이 북한의 그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5.24 제재도 그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국 정부가 그런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한국의 통일부는 5.24 제재 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통일부의 당국자는요. 이 한국 정부가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하려면은 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북한이 무력도발, 이 무력도발이라는 것은 천안함 그 폭침이고요. 또 연평도 폭격 아닙니까?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가 5.24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의견이 많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한 가지 흥미있는 그 조사가 있었는데 한국의 민간연구소가 한국 내 전문가들을 상대로 해서 남북관계 전망을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이 어떤 연구소입니까? 이 실시한 연구소가.
네, 한국의 그 민간연구소인 그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지난달 그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1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내용 중에 그 남북관계 전망 또는 북한 체제 전망 이런 것을 물어봤는데요. 그 응답자 중에 그 45%가 인천 아시안게임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꼽았습니다. 또 올 하반기에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51%를 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황의 한국 방문이 이제 있게 됩니다. 14일 날 도착을 하게 될 텐데 한국 천주교 측이 북한의 신자들이 함께 미사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했는데 북한은 부정적이었다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은 그 미국과 한국이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유를 대면서 이 이유는 말하자면 8월 그 중순 때부터는 미군과 한국군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그 한 합동 군사 훈련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다시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한국의 그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에 북한 조선 가톨릭 협회 측이 그 팩스를 보내서 이런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네.
그 한국 측은 오는 18일 날 그 교황의 그 한국 방문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명동성당에서 서울의 명동성당에서 교황이 집전하는 그 미사가 있습니다.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 이렇게 네.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미사에 참석하도록 초청을 했는데 이 북한 조선 가톨릭 협회 측의 답장은요. 지금 서울에 나가기에는 생각이 많다. 이런 네. 답변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북한식으로 완곡하게 그 참가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이 북한 측은 또 이렇게 말하면서 추가로 얘기한 게 있답니다. 5.24 조치와 미한 연합 군사 훈련 등으로 긴장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미사에 참여해 달라고 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이 미사 참석에 참석을 못 하겠다는 것도 그 미국과 한국의 긴장 조성 그러니까 합동 군사 훈련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번에 교황이 한국에서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런 것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이제 8.15 광복절을 맞게 될 텐데요.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 뭐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뭐가 좀 큰 것이 나올까요?
뭐 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뭐 조그만 돌파구 물고 이런 것이 마련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그 8.15 광복절 때 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북한에 대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했고요. 그 이어서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좀 제의, 예를 들어서 무슨 남북 고위급 그 회담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제의를 하고 또 북한이 여기에 호응을 한다면 뭐 남북 간에 뭔가 그 어떤 계기가 물꼬를 트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그 기대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북한의 그 수뇌부가 그 핵 문제를 포함한 어떤 그 전략적인 어떤 그 결단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그 설문조사에서 앞서 그 소개해드린 그 설문조사에서 이 김정은 체제의 개혁 개방에 대한 전망을 묻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답이 나왔습니까?
예. 그 대체로 그 한국 내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정권 들어서 그 김정인 전임자인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 때보다는 좀 더 개혁 개방의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그렇게 아 그 관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에서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 그 56% 전문가 응답자들의 56%는 비슷한 수준에서 그 김정은 체제도 전임자와 비슷한 수준에서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했지만 또 43%는 점차 확대할 것이다라는 개혁 개방 정책을 그리고 또 과반수는 김정일 체제에 비해서 김정은 체제가 개혁개방정책 추진 의지가 높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네.
관련해서 이 그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근에 그 경제개발구를 잇따라서 지정하는 그런 활동으로 경제발전에 그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 그리고 또 농업이라든지 기업 경영에서 자율성을 차차 그 강화해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을 들어서 그 개혁개방에 대한 추진 의지가 전임자보다는 좀 높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인천 아시안게임도 남북관계 개선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는 얘기 앞서 해드렸는데 또 한국 정부는 이 그 아시안게임 참가를 원하는 그 북한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 문제는 확정이 된 건가요?
아직 100%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북한에서 그 언론 보도나 여러 행사를 통해서 그 참가를 시사하는 우리가 참가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참가할 의향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남북한은 지난 17일 그 판문점에서 그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그 아시안 게임 참가 문제를 논의하는 실무 접촉을 열었지만 이것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3일에 북한의 그 대남 기구죠.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가 그 대변인 담화로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할 의지가 있다 이런 점을 시사를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행동은 없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건요. 그 북한은 그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을 관장하는 아시아의 그 올림픽 그 평의회에다가 앞서서 지난 6월 달에 150명의 선수단 규모와 함께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추가적으로 또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데요. 오는 20일부터 22일 사이에 인천에서 그 아시안 게임 그 종목별 그 조 추첨 행사가 열립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이 조추첨에 참가하겠다라고 이렇게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사실 북한이 남북 간의 그 실무적인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원활하게 그 어떤 합의가 있었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아시안 게임 참가 쪽으로 그 방향을 상당히 정한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미국인들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들 미국인들이 미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요청인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은 지금 3명 아닙니까?
네.
그래서 케네스 배시가 있고요. 이 사람은 지금 21개월 넘게 그렇게 억류돼 있는 미국인으로서는 최장기 북한 억류 중인 경우고요.
네.
또 매튜 토드 밀러 씨하고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이라는 사람은 올해 초에 각각 억류된 상황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의 그 내용이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해외 언론들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케네스 배시는 친북 매체죠. 조선신보와 인터뷰를 했고요. 또 매튜 토드 밀러 씨와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씨는 AP통신의 자회사입니다. 텔레비전, APTN 텔레비전을 통해서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에 재판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이 장기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미국 정부가 석방을 위해서 노력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재판을 받게 되면 석방이 어려워집니까?
다소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법적 판단이 한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요. 서면이 바로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네.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정치적 의지에 달린 것이지 무슨 재판이 끝났다고 석방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지난 2010년에 미국인 아이잘린 곰스 씨가 북한에서 불법 입국 혐의로 체포가 됐고요. 9년간 재판을 받아서 노동 교화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7개월 뒤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방문해서 석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들 3명 모두 북한의 석방 의지, 정치적 의지에 따라서 석방이 가능하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미 여러 차례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이들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케네스 배시는 사실 재판까지 받아서 혐의가 확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고 재판소에서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확정받고 지금 복역 중이지 않습니까?
네.
케네스 배시한테 적용된 혐의는 반공화국 적대 범죄 행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 매튜드 밀러 씨하고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씨는요, 이 적대 행위 혐의로 지금 기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 성경을 숙소에 놓고 나왔다. 또 북한 입국 과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런 혐의들이 있는데 이 서구 국가들 또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종교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북한도 이 헌법에서는 어쨌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도 헌법에 틀림없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성경이나 무슨 특별한 건물에 성경을 놨다 이런 혐의로는 글쎄요. 제가 보면은 서방 어디, 한국, 미국, 유럽 어디에도 이런 혐의로는 아마 죄를 찾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보면은 공항서 입국 과정에서 비자, 즉 입국 사정을 찍고 소란을 피웠다. 이것은 물론 이게 어느 정도의 소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일 이게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본다면 대개 훈방, 그러니까 이런 잘못을 다시는 하지 마라 이렇게 타이르고 그냥 풀어주는 이것이 서방 세계의 통상적인 절차 또는 관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이번에 그 북한 당국이 이 억류 중인 세 사람을 언론과의 인터뷰를 허락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미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일종의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이례적으로 세 명의 미국인을 한꺼번에 동시에 억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이 미국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일종의 정치적인 그 볼모로 삼고 미국과 말하자면 대화를 좀 하고 싶은 북한은 이미 미국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이 문제에서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한 대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인데요. 말하자면 이 인도주의 사안을 가지고 미국과의 접촉을 원하고 있다라는 게 대부분 관측동들의 분석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참 애타는 사람들은 가족들일 텐데 특히 케네스 배시는 이 교화소에서 지난주에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가 또 애타게 그리는 또 그런 말도 하고 그래서 보도가 됐는데 자, 이렇게 미국인들이 억류되면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나서서 영사면담을 하곤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말 잠깐 들어보고 다음 얘기 계속하죠.
The Embassy of Sweden requests on an almost daily basis consular access to all U.S. citizens in DPRK custody.
이 스웨덴 대사관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과의 영사면담을 거의 매일 요청을 하고 있다는 설명인데 이 북한이 이렇게 그 요청을 했는데도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뭐 북한이 뭐 특별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윤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 미국을 일종의 그 이들을 정치적 볼모로 삼아서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그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들 문제 잠시 살펴봤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한국의 현대그룹이 주도했던 북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6년이 되는 상황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금강산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관심 속에 금강산을 다녀왔는데 우선 현정은 회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까요?
추모식은 헌화, 묵념 후 현대와 북측이 각각 추모사를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북측은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명의에 조화를 보내주었습니다.
네, 이 추모 행사에 갔다 온 얘기를 이제 한 건데요. 이번 행사에 북측에서 주요 인사들이 참석을 했습니까?
예, 그 현정은 회장이 얘기한 대로 이 현대와 북측이 각각 추모사를 낭독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북한 측에서는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아태라고 흔히 하는데요.
네.
이 아태 부위원장, 원동현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한 2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현정은 회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태 명의의 조화도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의 이 청취자들께서는 혹시 이 현대그룹이 북한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지금 이것이 이렇게 뉴스가 되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예,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 현대그룹과 이 금강산 사업과의 관계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90년대 말 그 남북 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을 때인데요. 정주영 회장이 금강산 그 관광을 성사시키고요. 이를 통해서 그 남북 관계 물꼬를 텄습니다. 그래서 그 금강산 관광이 그 쭉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다만 그 조금 전에 들으신 그 정주영 회장의 그 아들이죠. 정몽원 회장이 그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다가 그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그 정몽원 회장의 그 부인인 현정은 씨가 이번에 그 금강산을 방문해서 추도식을 한 겁니다.
네. 지난해 정몽원 회장 추모식에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구두로 친서를 보냈었는데 올해는 뭐가 있었나요?
아, 올해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의 경우에는 이 올해도 참석한 원동현 아태부 위원장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구두 친서를 전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두 친서의 내용은요, 현대그룹의 모든 일이 잘 되기 바란다, 이런 네.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 그 구두 친서는 없었습니다. 다만 아, 그 정몽원 회장 추모식을 맞아서 이 심심한 애도를 표하고 또 추모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하라, 이런 특별 지시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아태에 내렸다, 이렇게 참석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관계가 아주 극도로 악화됐다가 금강산 사업이 잘 돼서 많은 그 남한 관광객들이 다녀오고 이랬는데 어쩌다가 그것이 갑자기 얼어붙었는지 예, 뭐 아는 분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직접적인 계기가 뭐였죠?
예, 당시가 그 한국의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데요. 당시에도 금강산 관광은 제대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강산 관광을 여행하던 한국의 그 관광객이 북한군 초병이 쏜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이를 계기로 한국의 이명박 그 정부가 북한의 그 재발 방지, 사건 진상 조사 이런 것을 요구하면서 금강산 관광을 전면 중단한 겁니다.
네. 자,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협의가 혹시 이번 방문에서 있었나요?
아, 그런 언급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현정은 회장은요, 이 추모 행사가 끝난 뒤에 금강산 현지 시설을 둘러봤고요. 또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아,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아, 그 행사에 참석한 아, 북한 측 관계자들과 현대 측 사이에 이 관광 재개 문제가 논의됐는지 여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유엔 안보리의 북한 미사일 발사 논의, 한국의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첫 회의 개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의 도움 요청, 그리고 한국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금강산 방문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